그러나 자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정력으로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기를 바울 형제님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지할 수 없다면 결혼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바울 형제님처럼 그대로 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 적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님이 계속 말하기를 10절에서 내가 결혼한 사람들에게 지시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결혼한 사람들에게 지시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시하는 것인데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거나 남편과 화목하도록 하십시오. 남편도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헤어졌다면 재혼하지 말고 다시 결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거나 남편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12절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남편과 아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과부들에게 말하고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지 이것은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나의 말이지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게 여기거든 그 아내를 버리지 마십시오. 아마 고린도 성도들이 아마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믿는 이인데 제 아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면 그를 버리고 떠나도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바울 형제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게 여기든 그 아내를 버리지 마십시오. 또 어떤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게 여기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마십시오. 14절에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형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은 믿는 이가 한 믿는 이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아내가 그 형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고 또한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깨끗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이 믿는 이이고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거룩하게 되고 그럴 때 결과 자녀들이 거룩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 아이들은 거룩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여기서 완전히 깨닫혔답니다. 우리 아이들은 거룩한 아이들입니다.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헤어지겠다면 헤어지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경우에 형제든 자매든 얼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화평 가운데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화평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이 헤어지겠다면 헤어지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대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남편이요, 그대가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주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십시오. 내가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그든지 그녀든지 머물러 기원한다면 계속 교회 생활을 유지하도록 해야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 구원을 받고 거룩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 안 식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 역시 바로지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세도니아에서 부름이 있어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그는 감옥에 있게 되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감옥에 있던 간수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바울과 제임과 실라가 밖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때 바울과 제임이 말합니다. 간수에게 말하기를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 식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기 전에 할 말입니다. 그 전에 바울 형제님이 간수에게 주 예수님을 먼저 믿도록 복음 전파해야 하고 그가 구원받았고 당신이 구원 받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 식구와 구원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은 가족들 있으십니까? 손을 드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기 한 형제님의 가족은 전체 가족이 100명이 넘습니다. 제 집을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의 제 아내와 제 아이까지 저의 가정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질 때 여러분의 조부모,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다 여러분의 식구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의 친척들 모두 여러분의 식구로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들도 다 모두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구절과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 사이에 어떤 충돌이 있습니까? 어떤 충돌이 없습니다. 한면에서 바울제임이 말합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한면에서 또한 매우 실행적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매우 실행적인 것들을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이인데 그가 헤어지기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싸우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화평 가운데 우리를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여기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또한 노예와 자유인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싸웁니다.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위해 싸웁니다. 여러분이 할례 받았다면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침례 할례받지 않았다면 할례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는 것이나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우리 모두는 발언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 마음 안에서 화평이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 어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아이를 놓고 싸울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우리가 아이를 나가서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싸운다 이런 식으로 싸울지 모릅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또 때때로 그럴 때 다른 가정을 볼 때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다른 가정에서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할 수 있고 아니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얼굴로 태어났지? 이런 외모를 갖고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기 많은 구절들을 읽을 수 있겠지만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누구이기에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 합니까? 빚어진 것이 빚은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는 토기장이십니다. 그릇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고 다른 그릇을 만들 때 다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토기장이에게 대꾸할 수 있습니까? 말 대꾸할 수 있습니까? 그대가 누구이기에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말 대꾸합니까? 빚어진 것이 빚은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형제님이 말하기를 복종적이고 순종적이고 만족하고 만족하는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형제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매우 간단해집니다. 여러분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우리 모든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이다. 여기 한 구절이 있는데 아니 우리가 함께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님들 각 사람이 어떤 신분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그대로 지내십시오. 우리 상태 안에 머물 때 우리 신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상황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본다면 우리 모든 관점이 바뀔 것입니다. 바나제미 또한 로마서 8장에서 부르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목적에 따라 불신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깨달을 때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바로 제임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 바울의 버든 안으로 부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긴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관심에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네, 다시 고린도전서 7장 10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시한 것인데 제가 볼 때 바울은 굳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이라 말했습니다. 주님이 지시하신 것인데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이라 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12절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이 구절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과 잘 맞습니다. 7장 10절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이 구절은 또한 고린도전서 7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지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게 여기거든 그 아내를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지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제 왜 당신이 말하면 주님의 말도 아닌데 말을 하지 말지 입을 다물지 왜 이 말을 합니까? 라고 합니까? 네, 바로 이제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도들 이것은 나의 말이지 주님의 말이 아닙니다. 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창문을 열어줍니다. 여기 말해주는 것은 우리는 신약 안에 있습니다. 신약 안에서 그것은 육체 되심의 원칙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있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분과 토론하고 논쟁하고 하지만 그분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계셨습니다. 이것은 구약과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4절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셨으되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여기서 말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50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또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신약에 볼 때 하나님이 사람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말씀하게 하심이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어젯밤 누가 복음을 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형제들이 말씀 전했습니다. 세 형제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도 저도 복음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저에게서 나옵니다. 그때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멈출 때 이제 여러분이 말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원칙입니다. 이 장은 영적으로 가장 높은 상태 안에 있는 한 인격의 말입니다. 그가 말한 것이 이제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취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신약 안에 있습니다. 6장에 보면 주님께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매일 말씀이 있습니까? 전화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우리를 채워서 누군가 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교회가 온 교회가 이것을 실현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새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입니다. 또 새 예루살렘은 사람입니다. There's no temple in the New Jerusalem because the Lamb and the Lord God Almighty is the temple.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사람 가운데 장막을 치심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장막 안에 그분이 거하시고 우리가 그 장막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사람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함께 말합니다. 함께 삽니다. 살아있는 분을 펴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타락한 우리를 그분이 거듭나게 하셨고 이제 그분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아멘.